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27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짧은 거니까요.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연상하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각 나라와 민족들이 다 모여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기다려지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주님께서. 예. 참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삶이 있잖아요. 또 살아가는 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의 답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아유 목사님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꼭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실 건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예. 또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여한이 없이 두 눈을 잘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냐 말입니다. 도대체 인간들이 왜 살아가는가? 그 질문의 답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 답에 여러 가지 뭐 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인간의 목적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글을 적기도 하고 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도 행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이가 그 미디어 학부를 들어가서 근 2년 동안 신문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일보를 2년 동안 보게 됐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니까 거기에 스님들이 사설이나 시론을 많이 적으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글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쓴 글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가기도 하고 참 좋은 말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결론 가서는 잘 행복한 느낌이 안 들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윤회전생을 한다. 그래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 선을 쌓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 개미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고, 착한 일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업보를 많이 쌓아라.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님들 가운데에는 한 달 동안 잠도 안 주무시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통하여 한 달을 지내신 분도 제가 봤고요, 금식은 밥 먹듯이 하는 분도 봤고요, 이 속세를 살기 싫어서 떠나서 산속에서 묻혀서 사는, 초야에 묻혀서 사는 스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질문이에요. 그런 삶이 행복할까? 저는 예배 이후에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행복이다 생각해요.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하라 못할 것 같고요. 가부좌를 들고 잠 푹 자는 거 저는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속세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 저는 이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물론 그분들의 도에 관한 얘기나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행복의 기준이 뭔가를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자, 반대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명예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물질을 갖고 소유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비율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세상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를 추적을 했더니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이 가장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먹을 거 다 먹어봤고요. 가질 거 다 가져봤고 말은 안 하지만 잠자리도 여인들하고, 성경에 보니까 말 안 할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글을 썼던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내용에 보니까 솔로몬이 제일 말을 많이 했던 단어가 하나가 헛되다 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모든 걸 다 누리고 가지고 내가 이룬 걸 다 누리면 기뻐해야 되는데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을 제가 어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은 것 같은데 바람이었다. 솔로몬이 일평생 동안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 많은 풀을 거느리고 많은 것을 이뤘는데 이제 죽을 날쯤 가까워 보니까 잡으려고 했더니 nothing, 아무것도 없더라. 행복하지가 않다.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은 거울에 비친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고 오셨죠? 예, 저도 오늘 거울을 집에서 한 번, 여기 올라올 때 여기서 두 번 이렇게 자신을 비춰봅니다. 나이가 좀 들니까 말입니다. 화장을 몇 겹으로 해도 주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옷을 아무리 비싼 걸 입어도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겨울이 되면 모자를 쓰고 핸드백을 들고 다녀도 내 안에 기쁘지 않은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니까 허상인 거예요. 내 속은 기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이만큼 살았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이만큼 자랑스럽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자신을 발견한 것, 헛되다.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책을 읽더라도 점점 책이 멀어지고요. 예전엔 제가 좀 근육이 있어가지고 아놀드 슈왈츠 뭐 누구 닮았다고 뭐 이런데 요즘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근육이 처지고 피부의 탄력도 잃어가고 흰머리는 조금씩 늘어나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니까 헛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월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울을 보면 볼수록 그만합시다. 이 거울 얘기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허망한 겁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쳤는데요. 제가 청년기 시절에 팡세를 붙들고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팡세 안에 수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이 파스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류 가운데 블랙홀과 같은 것이 마음에 있다. 그것을 그 책에 보면은 내면의 갈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뭐 입고 해도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파스칼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도대체 이 내면의 갈증이 왜 있나 생각을 하는데 멋지게 표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먹는 것대로 계속 먹어서 행복하거나 가고 싶은 곳 다 여행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혹은 입고 싶은 거 다 입어서 행복하는 그런 물질적인 싸구려 존재가 아니고, 그 정도로 만족하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 고귀해서 그런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참 고귀한 존재라는 그 책을 읽고 참 동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고귀한 존재라고 여겨지십니까? 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거든요. 자, 제가 좋아하는 그 루이스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예, 책에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동일한 메시지인데 다른 각도죠. 우리가 이 세상에만 머문다면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다른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행복감을 누린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는 이유는 전제에서 무너져서 그럽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영어 단어 여러분 come이라는 단어 아시죠? 한번 따라 봅시다. come. 예. come on 이럴 때 come. 이게 오다 가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앞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면 완전히 다른 뜻이 돼요. in을 붙이면 income이 됩니다. income이 무슨 뜻이죠? 수입. out을 붙이면 outcome, 지출. 자, 한 단어에 앞에 어떠한 전치사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 앞에 어떤 전제를 두고 생각하느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기 시절에 이 세상이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하는, 우연히 생성되었고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우고서는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꽃도 있고 비커가 컵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이게 지금 누가 만들어야 이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어느 한 수학자가 말입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비율로 풀어본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온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어 여기 앉아있는 이 확률이 수학적으로 10의 15승분의 1이라.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그것을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왔어요. 그 확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시계 부속품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 수백 가지 되겠죠. 비행사가 이 모든 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가지고 비행기의 문을 열고 저 하늘에서 모든 부속품을 휙 던집니다. 그러면 이 시계들이, 부속품들이 서로 내려, 야 태엽 너는 이 자리야, 야 초침 너는 이 자리, 거울 너는 이 자리, 야 끈 너는 저쪽부터, 지네들끼리 막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내려오면서 요 시계가 되었더라 보다 낮은 확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느니라. 만들어진 피조물이 있다면 만든 사람이 있는, 만든 신이 있는 거고요. 이 모든 만물에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가 너무나 속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개망난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고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고백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고백론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불안합니다. 고귀한 존재들이 이 세상의 물질에 마음에 빼앗겨 사니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먹어대고, 끊임없이 놀고, 끊임없이 쾌락을 하고, 끊임없이 중독 증세에 빠져 산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씨름하고 바꿔야 될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제에 회복이 있어야 행복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 3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하라 하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의 의문점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 그리 행복한가? 자, 3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수많은 인생의 갈등이 있을 텐데 그 갈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거치거나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이 뭐냐면 너희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이해 안 가는 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린 이렇게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아, 나를 위해서 살기 바쁘고요. 아,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내가 번 돈 다른 사람의 축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행복하다. 거 봐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올리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맛보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무엇을?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 영광입니다. 자, 그럼 영광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잠언서 8장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로 표현을 합니다. 각자의 위, 위격, 위치를 갖고 계시지만 본체는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뭐 하셨다고요? 즐거워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이 신께서 서로가 관계를 맺으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구절을 보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행복이라.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행복과 기쁨과 이런 즐거움을 갖고 계신 신이신데 그 신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에게 비참함을 선물하기 위해서 인생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보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의 정확한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 즐거움, 완전한 기쁨을 그의 작품 세계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온 우주만물을 먼저 만드셨습니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자기애를 닮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인간이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하늘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다 만드시고 식물 이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아담 사람을 딱 만드시고 제 표현에 의하면 눈을 가르신 것 같아. 아담아 네가 살 곳을 한번 기대해보지 않겠니? 예 하나님. 눈이 가린 거를 싹 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던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이런 것 같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인간아 여기에 있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의 이 아름다운 이 땅이 네가 살 곳인데 너 기쁘지 않냐? 아담이 뭐 기뻐서 뛰놀았을 거예요. 머지않아 돕는 배필 하와를 줍니다. 우리는 좀 감각이 좀 떨어지는데요. 제가 히브리 이 언어를 배울 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히브리 시의 정수랍니다. 우리는 좀 감각이 없는데 이런 거예요. 하와를 딱 봤더니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별로 감동이 없지만은 하와를 봤을 때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 표현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자기 최고의 표현을 드린 것이.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거나 하면 그런 감각과 감동이 있습니까? 이게 죄라는 녀석에 들어오니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는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못 누리게 되고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와 관계가 끊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 죄가 들어오니까 고통과 탄식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서로 물고 뜯고 맛보고 하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본연대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땅을 구워보시는데 너무 이 땅이 고통과 탄식이 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직접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너의 모든 죄들은 다 죽었고 믿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부활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 복음이 옳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철저히 희생과 헌신의 대명사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표현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는 희생의 원리,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세상에 모든 세상의 원리를 보시게 되면 다 희생과 헌신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오실 때 비가 내려왔죠. 비가 내려오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래서 물에 밥이 돼요. 식물에 밥이 됩니다. 식물들은 그것을 먹고 자라요. 식물들은 다 자라면 또 자기를 희생합니다. 동물의 먹잇감이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밥 드셨어요? 그거 먹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 희생의 원리, 헌신의 원리입니다. 간단하게 적용해 봅시다.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이 주먹으로 말입니다. 다른 사람 때리면 아파요. 자기 어깨에 결린 데를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시원해요? 자, 더 시원하게 해드릴게. 자기 치지 말고 옆 사람 어깨를 한번 쳐보세요. 가까우신 분들. 자, 한번 아니 좀 세게 쳐봐. 지금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게 쳐봐, 세게. 됐어요, 됐어요. 평소에 좀 하시고. 어느 게 더 시원합니까? 남이 해주는 게 시원해, 남이 해주는 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는 뭐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기쁨이 오라. 여러분 제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전에는 뭐 씹은 얼굴처럼 앉아 계셨는데 지금 뭐 그거 조금 받았다고 기쁜 거야, 기쁜 거야.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면 행복합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기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여러분? 시를 한번, 시편을 보십시다. 시편 115편 16절, 15편 16절 보시게 되면, 자, 하늘은, 그 15절 말씀부터 봅시다. 자,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자, 이 두 구절을 묵상하셔야 되는데, 자, 1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 행복하다. 이런 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들여서 행복한다고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런 맛을 한번 드리도록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 살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좀 가난하게 살았었습니다. 아마 가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면, 아이,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다 그런 건 상대적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 운동회가 있었던 날에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8명이 이제 한 트랙에서 뛰는데 제가 잘 뛰면 한 6등 정도까지 아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못 뛰나 하고 옆에 친구를 보니까, 아, 방법을 알았어요. 뭐였냐면은 옆에 친구는 스파이크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스파이크를 신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발을 하나 사면은 몇 년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비가 오는 날은 항상 비가 이렇게 스물스물 다 구멍으로 들어와가지고 냄새가 막 났던 거예요. 운동장에서 그 신발을 뛰고 나면 모래와 흙이 들어가서 물집이 생겼던 것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아, 스파이크 저거였구나. 내 친구가 한번 스파이크를 갖고 뛰는데요, 모래가 막 뒤로 날아가는 거야. 나는 모래를 그냥 묶고 달려가니까,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아들이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스파이크 하나 사주시면은 제가 운동회 때, 내일 운동회인데 등수에 들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잠깐 고민하시니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께서 스파이크를 밤새 커튼에 천을 오리셔가지고 바닥을 아주 두꺼운 실로 밤새 미싱질을 하신 거예요. 아침에 그 신발을 받아 안았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걸 신고 밤새 그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고이 신발 주머니 넣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그 신발을 가지런히 제 서랍에 넣고, 그래, 이 신발 신고 한번 뛰어보리라 하고 이제 땡 치는 거야. 선생님 집합! 그래가지고 정신으로 뛰어내려가나 그 신발을 못 가져간 거야. 신발을 못 가져가 그 빵꾸난 신발을 신고 이제 트랙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나 안 오셨나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저 먼 발치에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제가 힘을 내서 달려서 초등학교 역사상 3등으로 꼬리냈습니다. 그렇게 힘을 냈던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의 존재, 밤새 나를 위해서 사랑한 표현으로 잠 못 잠으시면서 그렇게 미싱질을 했던 어머니의 사랑,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나를 지켜보신 분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뭐랍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계심으로, 할렐루야, 복을 받은 자로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응원하신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까지 거 가지고 힘 빠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로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를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실 거예요. 행복해질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말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포되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게 제임스 모펫이라는 사람이 이 주석을 어떻게 썼냐면 이 땅은 사람들에게 위임한 땅이라. 온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은하수, 뭐 질서, 세계, 말씀으로 지금 다 주관하시는데 얘야, 이 땅은 너에게 책임을 다한 그 땅이니 이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 영광에 산다면 너희들이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산다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냥 인생을 자기의 영광과 목적으로 위해 살아가는 사람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으로 결론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 위임, 부탁한 사명 그것을 하루하루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그렇고 해서 시 한 수를 읽고 설교를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정헌종 시인이 쓴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리는 풀잎이 내게 시 한 구절을 준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고 풀잎들은 그 푸른 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뿜어 올린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풀잎들이 그 푸른 빛을 다해서 흔들림을 향하는 광채로 하늘이 안 무너진다. 이것을 푼 그 한 기자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결론을 맺읍시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것은 철인들의 고매함 때문이 아니라 어린 풀잎들이 그 푸른 빛을 다하고 흔들림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질서 있게 유영하는 것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인 아틀라스의 땀 때문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 책임을 맡기신 우리 여린 풀잎 같은 당신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쏟고 있는 사랑의 섬김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시 저는 시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은 이유. 작은 풀잎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를 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라는 인생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고 이 세상에 보내셨고 사명을 다하면 주께서 데려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하루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성도 여러분 작은 풀잎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끼리 얘기합니다만은 조금 있으면 우리 찬양대 아까 찬양했잖아요. 영원하신 한이 없으신 변치 않으신 그분이 만들어 놓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니까요. 아니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까지 고통 좀 찾아와도 참을 수 있고요.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풀잎들처럼 푸른 빛을 좀 드러내시고요. 하루하루 소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지금 일단 찬송하고 이따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찬송 불러봅시다. 나를 지으시리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아플 길 없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성령이 인도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전제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두심으로 행복한 인생 살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주의 백성 되겠나이다 결단하며 아버지 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속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